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데를 불렀으니 이 오바데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데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데아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데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데는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들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인물은 그 유명한 엘리야와 또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입니다. 아시는 바대로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악명이 매우 높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을 보시면 그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합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합은 하나님 나라로 예표되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것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을 조금도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어쩌면 골라서 했던 그런 무지막지한 악한 왕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아합이 나라를 통치하니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을 했을 리 만무했고 하나님은 그래서 자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장, 열왕기상 17장에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아합 왕을 만나서 저주를 선포하지요. 자신의 말이 없으면, 내가 말하지 않으면 수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있지 않고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말대로 이스라엘에는 약 3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는 극심한 가뭄의 상태에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 누가복음이나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이 기간을 정확히 3년 6개월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대략 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아서 큰 흉년이 들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던 이유는 이제 신명기 말씀을 봐야 하는데요. 신명기 11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시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아합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 왜 비가 오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에게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비를 내리지 아니하신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비를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드리자면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이 이제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 지형이 비를 저축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 그들이 먹고 사는 일이 매우 이제 어려웠던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먹고 사는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다. 지금 이스라엘을 함께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 그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알게 하셨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비가 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하시고자 하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징계의 의도와는 별개로 아합 왕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비가 오지 않았던 것이었는데 아합 왕은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엘리야 선지자가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저주를 선언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것이었다라고만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엘리야를 이제 이방 땅인 시돈에 숨기셨고 아합 왕이 찾지 못하게 하셨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8장 1절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비를 멈추신 날로부터 많은 날이 지나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실 테니 숨어있던 엘리야로 하여금 다시 아합 왕에 가서 아합 왕을 만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것이었죠. 이런 과정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다시 비를 내리시면 되었을 텐데 굳이 엘리야에게 다시 아합 왕을 만나라 라고 하신 이유는 그동안 있었던 이 가뭄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자 하심과 동시에 다시 비를 얻기 위해서는 가뭄을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유대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돌이키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 또는 이제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하나님께서는 그냥 비를 먼저 내리시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실 이유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런 의도를 전달케 하시고자 하셨던 것이었지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 3년 반 동안이나 심한 기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바알에게로 향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참 이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을 바꾸는 것은 여간 참 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시종일관 이 사람의 마음이 참 굳건하다라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이었지요. 3년 반씩이나 그 징계 과정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문제를 바알이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이 사실은 여러분과 저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 왕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러 가는 이 과정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이제 바로 오바댜인 것이었죠.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오바댜에 대해서 스쳐가듯 잠깐 스쳐가듯 마치 오바댜를 엑스트라처럼 그렇게 지나가듯 살펴보지 않고 조금 더 집중하고 주목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오바댜를 왜 등장시켰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오바댜는 마치 엘리야와 아합 왕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그런 인물로 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오바댜는 구약 이제 선지서이죠. 오바댜서를 쓴 그 오바댜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동명 이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바댜는 아합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엘리야 선지자와는 또 다른 성격의 인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나라가 매우 어둡고 참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이기에 엘리야와 같은 이런 출중한 인물이 등장했어야만 했던 그런 시대였지만 엘리야와는 조금 다르지만 이 오바댜와 같은 인물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시고 또 그런 오바댜를 들어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3절을 이제 3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면요. 여기 3절부터 5절의 내용을 읽다 보면 조금 매끄럽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좀 자연스럽지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3절에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라는 말 다음에 사실은 곧바로 5절로 이어져야 합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로 이어져야 자연스러운 구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은 이제 3절 하반절부터 이 4절은 사실상 삽입구로 여기 등장하는 이 오바댜를 소개해 주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구절들을 매끄럽게 읽고자 한다면 사실 이 삽입구를 빼고 읽어야 흐름상 자연스럽다라는 것이죠.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이렇게 읽어야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여기에 삽입구를 굳이 집어넣었습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스토리상 갑자기 등장하는 오바댜가 누구인가 알려주기 위해서 소개해주기 위해서 여기 삽입구를 이제 넣었다 오바댜가 누구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넣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 삽입구가 사실은 굉장히 좀 서둘러서 여기 넣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지요. 내용 전개상 조금 뒤에 나왔어도 사실상 크게 상관은 없었을 텐데 최대한 빨리 이 오바댜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성경 기자가 좀 소개하고자 하고 있구나 하는 그 성경 기자의 마음이 엿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서둘러서 오바댜를 소개했을까? 그러니까 내용의 전개를 흐름을 끊어가면서까지 오바댜를 왜 이렇게 빨리 소개하고자 했을까? 보면 바로 이 3절 앞부분에 오바댜를 소개하면서 그를 아합의 왕궁 맡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왕궁을 맡았다라는 것은 이 아합의 왕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정 상황을 총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오바댜였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3절 초반에 오바댜가 왕궁 맡은 자였다라는 이 짧은 소개 하나로도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오바댜가 굉장히 높은 직급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고 또 어떻습니까? 아, 이 오바댜가 아합의 최측근이구나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떠올린다라는 것이었죠. 아합의 입장에선 자신의 전 재산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사람인데 아무한테나 국고를 맡기지 않지 않겠습니까? 정말 믿음직하고 신뢰가 있는 인물이어야 맡길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이었죠. 그야말로 아합의 최측근 중에서 최측근이 바로 오바댜였다라는 말씀이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라는 이 짧은 소개 속에서 독자들로 하여금 바로 그렇게 생각날 수 있게 그렇게 떠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생각하기 쉽습니까?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의 신앙도 아합의 신앙과 같거나 비슷하겠구나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댜도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자겠구나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오해를 아주 잠시라도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성경 기자는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3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존귀하고 거룩한 사람이 잠시라도 독자들로 하여금 아합과 동일한 수준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 그려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었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대변하시는 것입니다. 직접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의 믿음을 변호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모두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오바댜도 잠시라도 오해를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서둘러서 사비꾼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을 끊으면서까지 제일 먼저 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오바댜는 아합의 왕궁을 맡은 자이긴 하나 아합과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다. 그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변호하고 어떻게 보면 그를 자랑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여기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였다라는 표현은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오바댜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인 것이죠. 물론 이제 여호와를 경외했다라는 표현은 종종 등장하긴 했지만 하지만 지극히 경외했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바댜에게 그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변론하시는 말을 덧붙여서 이제 4절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일 때 이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이 가뭄의 시대, 그러니까 물이 없는 그 시대에 떡과 물을 준 그런 고마운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엘리야와 같은 그런 인물도 남겨두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이런 오바댜와 같은 인물을 남겨두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정의나 공의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더욱이 이 북이스라엘은 그냥 세상이 아니거든요. 교회거든요. 이 교회로 엿보이는 이 북이스라엘이 직접 이렇게나 우상숭배를 하면서 무너져가는 이런 모습이 사실상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과도 너무나 유사한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교회를 욕하고 얕잡아보고 그렇게 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힘을 잃고 너무나 많은 우상숭배가 자행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주권적인 통치와 섭리로 오바댜와 같은 인물을 남겨두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전면에 나서서 힘차게 죄와 대항하며 복음의 빛을 위해 일하고 섬기는 그런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오바댜와 같이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고 있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전면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 그런 사람을 남겨두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교회의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교회를 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때론 개혁신학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경험하다 보면 이제 세상 속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신앙인들, 이제 성도님들을 마주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땐 참 반갑기도 하지만 사실 좀 내심 좀 이렇게 뭔가 외롭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랄까 다 현대복음주의자 같고 그래서 뭐 자기와는 좀 다른 신앙의 모습 속에서 좀 외롭다라고 느낄 때가 덜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좀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마치 내가 막 엘리야라도 된 것 마냥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가 나만 남았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교회가 우리 현상교회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이나 남았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소개되고 있는 이 오바댜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든 또는 다른 사람이든 간에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고 비교하고 교만한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측량치 못할 섭리로 뜻밖의 곳에서 뜻밖의 임무를 남겨두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아합의 최측근 가운데 오바댜를 소개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비꾼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합의 최측근으로 그것도 왕궁의 모든 재정을 맡은 자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우리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비방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 한국 교회가 정말 많이 복음에서 벗어나 있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옅어져서 저게 교회야? 라고 부르기도 싫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나 쉽게 비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교회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바댜와 같은 인물을 남기셔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바댜는 4절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일 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누어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주어 숨겨준 자였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오바댜가 그들을 숨겨주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온 나라가 지금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분위기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오바댜가 높은 지위를 가졌다고는 하나 사실 100명씩이나 숨겨주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더욱이 언제 이 상황이 끝날까 하는 것을 참 알기 어려운 그때에 언제까지 이들을 숨겨줘야 할까? 언제까지 이 가뭄이 계속되어서 물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어야 할까 하는 것을 알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이런 선행을 베풀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또한 오바댜는 잃을 게 너무 이제 많은 자였죠. 잃을 게 없는 자라면 뭐 사실 뭐 그냥 뭐 할 수 있겠지만 잃을 게 많은 자이기에 좀 아합에게 걸리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잃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 오바댜가 아합의 최측근으로 얼마나 많은 부와 권력과 명성을 쌓았을 텐데 그런 것들을 잃는 것에 대해서 오바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행했던 것이었습니다. 잃을 것들이 무수히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거기에 마음을 이제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사실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조금 이 손에 쥔 것을 잃을까봐 이렇게 노심초사하면서 적극적으로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모습을 꼬집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오바댜의 모습이 사실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모습의 본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 여러분들은 무엇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신앙의 삶에서 머뭇머뭇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바댜는 무수한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내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오바댜와 비교되는 인물로 여기 아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평소에는 사실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참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의 이제 진 면모가 본 모습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합도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운 순간에 처하자 5절의 모습을 보시면요.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꿀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댜는 물이 없어 고통 속에 있는 가운데 선지자들에게 물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러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자기 백성들에 대한 걱정과 안위를 살피는 일보다 그저 자기 말과 노새를 살리는 일에 그 일이 먼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말과 노새는 사실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경제력 어떤 재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이제 물질 이제 돈이라 볼 수 있는 것이었죠. 그것은 지금 아합의 마음이 온통 자기 재산에 재산 지키기에 급급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기 가장 쉬운 것이 바로 이 물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바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고, 그래야 그들로 하여금 그런 그 말씀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했던 그런 오바댜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합이 나라를 통치하던 이 시대에 정말 걸리면 잡아 죽임을 당해 목숨을 잃는 이 시대 가운데에도 오바댜와 같은 인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수한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헌신과 자기 희생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오바댜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도 많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섬김을 받고자 하지 본인들이 섬기려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바댜는 불신자인 아합의 신뢰를 산 인물입니다. 어떻게 그가 아합의 신뢰를 사게 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아합이 오바댜를 신뢰했다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잠언 16장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 말씀의 좋은 예시가 이 오바댜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그 사람의 행실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참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렵다라고 참 너무나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참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참 특별한 일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오바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바댜가 처해 있는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실이 도대체 어떠했길래 아합이 자신의 전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자로 오바댜를 세웠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항상 믿는 자들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내 직장 상사가 믿지 않는 자이고 내 친한 친구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신실하게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척박한 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바댜처럼 원수를 감동시켜서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을 세상 안에서 발휘하고 작동하고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주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 교회 안으로만 몰려 들어와서 세상에서 복음 맡은 자의 역할을 아무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아무리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나아가서 산다고 한들 그들과 동화되어서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믿음 있는 척하고 세상에서는 조금도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그들을 감동시켜서 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접적인 전도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그들과 잘 어울리면서 선한 말과 선한 행실로 그들을 감동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 앞에서만 내 믿음이 작동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 위축되어서 믿음이 조금도 작동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오바댜는 아합의 왕궁에서 떠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들과 함께 일했던 자였습니다. 어디를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쉽게 안 된다고 말하는 이 분위기 속에 하나님은 오바댜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두 사람이 두루 달릴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바댜는 아합과 한 왕궁에서 살면서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아합과는 다른 길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본문에서는 이제 물의 근원을 더 효율적으로 찾기 위해서 아합과 오바댜가 따로 길을 나서서 나섰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런 말씀에도 어느 정도 상징성이 들어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아합과 오바댜는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다른 그 가는 길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추구하는 방식이 다르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예시로 두 사람은 엘리야를 만났을 때 보였던 반응이 참 비슷한 듯 다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엘리야를 3년 반 만에 만난 아합이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 이번엔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 처음 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둘 다 이제 그 어떤 엘리야가 바로 너냐? 라고 묻고 있지만 그 질문의 분위기와 태도가 완전히 서로 상반되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이야기할 때 물론 엘리야처럼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또는 높은 위치에 올라서 정말 훌륭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와야 하지만 때로는 특별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오바댜와 같은 사람이 많이 나와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출중하지 않더라도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을 갖는 것이 믿음대로 사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아합과 같은 곳에 살고 같은 일을 하지만 다른 길을 걷고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추구하는 모든 것이 달랐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안에 살지만 오바댜처럼 다름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곧 구별됨, 즉 거룩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같은 직장에 몸담고 있어도 바라보는 것과 추구하는 것과 행하는 일들이 모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심과 세상의 가치를 역행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들과 전혀 다른 판단과 가치관과 눈으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름을 또 마땅히 드러내야 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이 얼마나 불합리한 것들을, 불의한 것들을, 또 악한 것들을 그렇지 않다, 괜찮은 것이다 라고 합리화하고 있습니까? 물질의 부당한 이익과 성적인 타락을 얼마나 괜찮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그들과 다른 길을 걸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단히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참 완전히 그런 그곳에서 떠나야 할 때도 있고 필요도 있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래야만 한다라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또 때로는 그들과 교제도 하고, 또 그들과 뭐 때로는 뭐 참 많은 정을 주고받기도 하겠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마음의 그 길은 그들과,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과는 같은 길을 걸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바댜는 12절에 자신을 소개하면서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오바드야, 즉 여호와의 종 또는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라는 뜻인데, 그의 이름은 당연히 이제 오바댜의 부모님이 지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오바댜의 부모님도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런 7천명 가운데 한 사람이라 볼 수도 있는 것이겠지요. 아합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폐하여졌고, 공식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하는 시대 속에서도 그의 부모님은 자기 자식의 이름을 여호와의 종 오바드야라고 지을 정도로 참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오바댜는 정말로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였다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모의 신앙 교육이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예전에는 이제 아마 제 시대인 것 같은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보통 너 언제 회심했어?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뭐 중고등학생 때 회심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사실 아 왜 중고등학생 시기나 돼서야 회심할까? 더 어린 나이에 회심해야지. 그러니까 왜 초등학생 때 회심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기가 어려울까? 더 어려서 유치원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완전히 중고등학생 때 회심했다라는 친구 자체도 좀 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래 그러니 그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부단히 수고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요. 오바댜도 이렇게 훌륭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 부모의 오바댜 부모의 수고와 노력 없이는 그냥 오바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때론 오바댜의 부모님도 이 시대가 그러하니 적당히 타협하거나 어떤 부분은 포기하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얼마나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중요시 여겼는지 오바댜가 어려서부터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참 대부분의 이제 중고등학생 때 친구를 따라서 교회 나오는 일들도 참 보기 어렵습니다. 지극히 그런 일들이 드물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학교 안에 친구들을 보면은 대부분 태어나서, 그러니까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서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받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자라게 되는 아이들이 사실상 대부분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만큼 어쩌면 더 부모의 신앙 교육이 교회 안에서의 우리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게 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때가 되면 알아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돌아오겠거니 이렇게 아니란 생각을 버리고 부모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아이들로 하여금 부모는 두려워하고 부모는 경외하는 그런 아이로 만들기는 참 쉬운데, 부모는 두려워할 줄 알게 잘 만드는데 정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만들기는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보통 부모는 이제 아이들의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그래서 이제 혼도 내고 이제 훈육을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하는 행동이 올바르지 못할 땐 우리가 쉽게 곧잘 훈육하지만 신앙의 모습이 올바르지 못할 땐 사실 부모도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서를 보시면 욥은 그의 자녀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하였는지 살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참 지혜를 모으고 또 아이들의 영혼을 그 마음을 잘 살피면서 가르치고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부단히 아이들을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부모는 육신의 부모만 가리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유아세례 서약을 온 교우들 앞에서 하지 않습니까? 온 교우가 한 아이의 영혼의 부모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같이 기도하고 가르치는 일에 동참해서 정말 작은 어린 영혼이 이 오바디아와 같은 신앙의 인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오바디아에 대해서 더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이렇게 짧게나마 오바디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바디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여러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고 또 그 모습들을 정말로 본받아서 하나님의 참 일하심을 보고 또 우리도 물론 이제 우리 가운데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참 나올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좀 오바댜와 같은 모습으로 또 교회를 섬기는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합의 시대처럼 물리적인 교회에 대한 어떤 핍박, 뭐 잡히면 좀 목숨을 죽이는 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사실상 아합의 시대와 오늘날 우리 시대가 그렇게 다르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영적으로 암울하고 참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런 시대이지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런 약속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참 오바댜와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야 할 줄로 생각됩니다. 그 일이 우리의 다짐만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실제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일어나기를 소원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죄에 오염된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이 참 많이 방해받고 참 많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했던 때가 언제 있었겠습니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오바댜와 같은 믿음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 오바댜가 아합의 왕궁에서 지냈지만 그 안에서도 믿음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가 참 어쩌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직장이나 그런 사회 속에 어울려 살아가지면서도 그 안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저의 힘으로, 저의 노력만으로, 저의 의지만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님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믿음대로 사는 일이 신자가 믿음대로 사는 일이 당연하게 지극히 당연한 일처럼 여기게 하시고 쉽게 참 어렵다 안 된다라는 말을 내뱉는 일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넘어지고 참 때론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또다시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일어나서 말씀에 이런 내용들을 교훈받아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드러내는 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손에 지은 것들을 그것 때문에 참 믿음대로 사는 삶을 머뭇머뭇거리지는 않는지 우리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혹여나 우리 손에 쥔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에 쥔 것은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이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참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는지 우리의 생각으로 다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부로 어떤 참 답답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오바댜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부로 누구를 비방하거나 정죄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게 하시고, 나 자신의 연약함도 되돌아볼 줄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나아갈 곳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교회성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을 좀 영광스러운 것으로 알고 부담을 느끼기보다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교회 안에 많은 참 영적으로 연약한 지체들도 있고 또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있음을 저희가 잘 압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또 시간을 내어서 함께하는 일에 저희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릴 수 있는 귀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